야고보서 4장 7절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많이 듣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 대부분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마귀의 속성, 그리고 그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 권세,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고 명령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과 또 그것을 실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진리를 하나 우리에게 선사하는데요. 여기 7절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순서. 나중에 제가 조금 부가 설명하겠습니다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 다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으면 떠나갈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언약 백성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언약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언약 백성인데 다른 차원의 뭔가를 매개해서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그 명칭을 압니다. 새 언약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라는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은 언약 안에 있어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체결한 그 상태 안에 있어야 언약적인 보호와 언약적인 은혜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는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한 언약 관계에 의존하여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칙에서 한 번도 벗어나게 행동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약해질 때도, 패망할 때도, 포로 잡혀갈 때도, 하늘이 닫혀서 노처럼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도, 메뚜기가 침입할 때도, 질병이 걸 때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체결한 그 언약에서 불성실하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택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어떤 것에 집착한다든지 할 때, 다시 말해서 언약이 깨질 때 그 백성들 가운데 언약적인 보호와 언약적인 은혜가 작동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나쁜 생각을 해도, 어떠한 어둠을 선택해도 동일하게 언약적인 보호, 언약적인 은혜가 작동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속속과 심행권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그 상태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는, 이게 오늘 복종이란 말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때까지 좋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좋지 못한 권위적인 인물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어떤 조직에 대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킨 결과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유익 대신에 불이익을 당한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종이란 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자기 자신을 정령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유익하고 언약적인 보호와 언약적인 은혜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을 결코 몰아낼 수 없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적 치유나 귀신 축사 현장에 많은 경우에 정말 노련하게 경험이 많은 그 사역자들은요, 먼저 그 악한 영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이 영이 들어와 있는지 회개를 인도하고 회개를 권유하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여기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정렬시키는 그 작업을 먼저 해요. 대부분 부모와 아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 아이가 9살, 10살 이하인 경우에 그때 그 부모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그 평강이나 하나님의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적인 은혜가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그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이 작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대적한다 할 때도 우리는 곧장 생각하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라는 말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원어를 보면 stand against예요. 그냥 내가 명령해서 막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면서 물러서지 않는 것, stand against 이렇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귀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대해서 그 속성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라는 이 말은요, 그의 고유한, 뭐 사탄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그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무명칭입니다. 어떤 악한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둡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이간하고 하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의 구체적인 이름은 어찌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직무, job description에 대한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라는 표현이에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헬라어는 그렇습니다. 디아라고 할 때는요, through, 무엇을 관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전치사입니다. 발로스라고 할 때는 발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재밌죠? 뭔가를 지속적으로 던져서 어떠한 것에 돌파가 일어나도록, 좋은 의미의 돌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귀를 지칭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첫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데스티니가, 우리의 주님의 안에서 그 목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분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의 부르심 가운데 취할 어떤 산지를 내가 내 소유로 내 삶 가운데 확보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떤 시도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요? 죽이는 의도가 있을까요? 멸망시키는 의도가 있을까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근데 그가 일회적으로 돌을 던져서 이렇게 시도해서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 하면 시도해가지고 듣지 않네. 그래서 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디아볼로는요, 이것이 관통할 때까지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지고 또 던져요. 우리가 몸이 취약할 때 감기가 드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영적인 상태도 항상 어떤 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유혹받기 쉬운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헬로윈 데이인데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지혜입니다. 디아볼로, 한쪽에서 다른 쪽을 관통할 때까지, 그 대상이 관통될 때까지 던지고 또 던지는 것. 목사님,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주님께서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자신에 대해서 믿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강해져야지,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지 라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살 충동 같은 경우에 저는 110% 이 디아볼로스가 속삭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움의 감정, 이것도 이 존재가 역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살 충동은 내 마음 가운데 죽어버림으로써 끝내자라고 하는 속상임인데, 작은 돌을 던지듯이 탁, 탁 던집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그것을 극복하고 머리를 흔들어서 없애버려요. 근데 내가 약해 있을 때, 결정적으로 탁 던졌을 때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때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속삭임 또는 이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가?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는데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 말은 본문 이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스스로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노출되는 순간, 진리에 접촉하는 순간 힘을 잃게 되는 존재예요. 거짓의 속삭임을 이렇게 줘요. 마치 창세기 3장 사건에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속삭임이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이 하와 최초의 부부를 이간하기 위해서. 이 최초의 부부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 언약적인 질서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이 존재만큼 감 존재가 없어요. 그 존재 앞에서 모든 동물들이 무릎을 꿇고요. 창세기 3장 이전에 1, 2장 그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은 폭풍 같은 게 없었어요. 바다가 사람을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파손시킨다든지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연계 자체가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적인 그 결합이 강했기 때문에 언약적인 보호와 언약적인 은혜가 크게 작동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담이라는 그 존재가 엄청나게 거대한, 성경에는 그 동물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데 그가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줍니다. 엄청나게 큰 동물도 아담에게 오면은요, 정말 순한 양같이 자기 이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 권위를, 그 authority를 위임했거든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마귀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나카시라고 그러는데, 나카시. 다가갑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어 다니는 뱀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존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작품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하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가 다가가서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하려고요? 분리시키려고. 이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때 3장 이후로 최초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취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입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적할 수가 있는가? 내게 속삭이는 어떤 속삭임에 대해서 진리로 답해 주면 됩니다.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어떤 음성이 많이 들릴 때 그에 준하는, 그와 반대되는 진리를 찾아서 그에게 던져주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아주 급격하게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일회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언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tand against 하는 거예요. 맞서서 서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그래서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진리예요. 왜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곧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는요, 마귀가 정죄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어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말로나 생각으로나 상상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선택으로나 많은 여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리를 걸어서 나에게 뭔가 속삭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어둠의 근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맺기 전에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맞서는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세 개만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면, 첫 번째는요, 분노를 지속해서 품는 것은 정말 손해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구약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나타납니까? 주의 진노라는 표현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가 안 되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슬픔이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처럼 분노도 하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감정이에요. 분노 자체는 필요해요. 분노는. 그것이 죄의 형태로 넘어가는 차원에서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지를 주지 말라. 어떤 플레이스, 룸을 제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되어서 내가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마귀가 내 삶 가운데 파고들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그러니까 마치 바퀴벌레는 음식 쓰레기, 그 음식 찌꺼기 그런 것을 통해서 바퀴벌레가 양산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그 틈을 만들거든요.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발전되는 것은 꼭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은 악을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어떤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감사할 기분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나의 관점의 문제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작동되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어떤 선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어떤 사랑이라는 차원과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어떤 것, 이것을 가만, 내게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요, 심각하게 묵상만 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은 원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 이거 불행하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원망으로 내 마음이 치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지금 한 10배 정도 강도의 네거티브한 것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을 역전시켜서 아름다운 뭔가를 수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주님의 그 작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 처지와 비슷한 다른 어떤 뭐 가족과 어떤 직장인 친구와 비교하면 그때는 내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데스티니와 그 선하신 주님의 큰 그림을 생각할 때 아직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뚜껑 열어봐야 돼요. 마귀의 속삭임에 너 어떻게 그렇게 불행하냐, 그게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경주가 종착역에 다다른 거 아닙니다. 판정이 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119편 31절이요.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 이 구절을 여러분이 붙잡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애썼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마귀가 나를 흔들 수 있는 여지는 사라집니다. 왜 성경 참 많이 읽는 여러분들에게 더 성경을 읽으라고, 더 성경을 붙잡으라고, 헌신하라고, 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이면 이게 보통 영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왼쪽 어깨를 해주세요. 정말 잘했다고. 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 주의 증거들, 히브리어로는 지침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말씀 똑같거든요. 내가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내가 수치당하게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의 진리, 주의 말씀, 주의 증거, 규례에 매달려 싸우니, 이게 헌신해 싸우니 내가 수치당하지 말게 해달랍니다. 주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수치당하지 말게 하소서. 어떤 수치일까요? 마귀에게 도둑질을 당하는 수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헌신되어 있으면 내 영혼이, 내 삶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분복이 생각으로 도둑질당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도둑질당하는 그 수치를 면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어둠의 영이 뭔가 장난치기에 참 곤란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크고 작은 판단의 실수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실수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그 선하심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에 근거해서 그를 깊은 차원으로 지배할 때 그 사람을 흔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환경적으로 이 사람이 취약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그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마귀가 성공적으로 흔들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2020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헌신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성경을 4독 내지는 10독 거기까지를 두고 읽는 것을 여러분이 그 플랜을 세우세요. 2020년만 그래주세요. 제가 뭐 2021년도 그러라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그냥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섬겨주시고 그 부르심을 하나하나 완성해 주시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셔서 진리를 조명해 주시고 혹시 오늘 기도하는 순간에도 지저리거리고 속살거리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런 영들이 올 때 주 성령님 더 크게 외쳐주시고 그 더 크게 각인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발브라스임의 주께서 오늘 돌파의 역사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대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강처럼 임하는 저녁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